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 주를 믿고 천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오직 참된 그 믿음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수가 12명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12명쯤 되는 그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첫 마디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묻는 그런 그 물음을 던집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음은 상당히 그 직설적인 그러한 그 물음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음도 될 것입니다. 이 성령 받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만약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던진다면은 뭔가 좀 그 이단 냄새를 풍기는 그런 질문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그 성행할 때에 그들이 기존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을 포섭을 할 때에 항상 했던 질문이 구원받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또 그 질문 받으면은 이제 명색 교인이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나 구원 못 받았다 말은 할 수가 없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구원 받은 증거가 뭐냐 또 이런 말로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 이런 말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은 또 구원 받은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사람들은 좀 당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평소에 했던 그런 데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증거를 이제 얘기할 때에 자기를 아무리 돌아봐도 그 증거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당황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그 당시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느냐 이러한 말도 뭔가 좀 이단 냄새를 좀 풍길 수 있는 그런 질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 교회들도 그런 질문들을 이제 또 물음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목사도 성령 받았냐 구원 받았냐 그런 질문을 막 던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교인들로 하여금 구원이나 또 성령에 대해서 뭔가 좀 확고한 신념을, 확신을 갖게 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또 현대교회에 많이 그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예전에 그 구원파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뭐 구원 받지 않겠는가 이런 그 수준이었는데, 근데 구원받은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하니까는 될 만한 증거가 이제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파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 거기에 가면은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구원에 확신이 없겠고 저기를 가 있겠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를 구원파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교회가 또 피해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그 대처한 것이 뭔가 하면은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교육을, 그런 가르침을 이제 많이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도 구원 받았느냐 어떤 이런 말을 교인들에게 또 많이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 받았냐 성령 받았냐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은 뭔가 좀 당황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인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또 자기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얘기한 대로 뭔가 좀 기분 나쁜 그러한 그 반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딱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 식의 반응을 이제 하겠습니까? 뭔가 이제 곤란해지면은 결국은 나오는 것이 반발이죠. 지가 뭔데 성령 받았다고 그런 질문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령 받았냐 이렇게 이제 또 공격을 이제 하는 것이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뭐 야, 네가 성령 받든 말 네가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음을 이제 피해갈 수도 있고 말이죠. 막 그런 반응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한 성령 받았냐 이러한 질문은 지금 시대에서는 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썩 좋은 질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말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성령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하면 여러분은 곤란해져요. 그 질문인데 니네 알아서 이래버리면은 이거 뭐 좀 결국 또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그 성령 받았는가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자 이렇게 그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또 타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성도 사실 또 없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나 성령 받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받았으면 됐고 뭐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또 안 받았다 그 네가 성령 주라 이러면 또 어떻게 하랍니까? 괜히 곤란 자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다 쓸데없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성령을 받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 또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내 신앙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몰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그걸 확인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데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에게 성령 받았는 이렇게 묻는 것도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하려고 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어봐가지고 성령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주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한 이유가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열두 사람의 그 제자들은 그 답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성령이 어떤 것이고 또 믿음이 무엇이냐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이 성령이 계신다는 걸 듣지도 못했다 이런 걸 보면은 실제 12사람의 그 제자는 복음에 대해서는 뭔가 전에 들었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던 그냥 그런 그 형편이 있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 말을 듣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음을 또 던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지금 이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그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라 이런 말이나 또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분을 믿으라고 했다 이러한 말이나 또 그리고 요한이 믿으라고 한 그가 예수다 이러한 모든 그 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로 인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더라. 그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본문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신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또 하게 있을 때에는 또 자기를 보면 슬슬 또 불안감도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는데 그런 세례 받을 때 성령 임했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죠. 또 곤란이지 않습니까? 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근데 한때 성령이 임했던가? 또 확신이 없는 왜냐면은 그때 내가 방언했다도 이게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내용을 막 그대로 이제 그 채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신앙이 헷갈려집니다. 헷갈려지면서 의심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감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라고 하는 성경에 말하는 그 성령 받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방언한 사람들은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또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말한 대로 이 현대교회가 말하는 그 방언이나 뭐 성령받은 그 증거라는 것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가 말하는 그 방언을 가지고 성령받은 증거다. 절대 그렇게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 사도가 성령을 받았는가 물었을 때에 이제 성령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 성령 안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것하고 성령을 모르는 것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이가 뭘까요? 성령을 받지를 못한 것하고 성령을 모르는 것하고.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받지 못한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그래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은, 1절에 보면은 그 아볼로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 오늘 본문 내용 보면은 사실 아볼로를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아볼로가 아무 상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도가 에베소에서 12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대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도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이 말을 집어넣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18장에 24절 보면은 앞에 한 장만 살짝이 넘겨오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로 아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도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분이죠. 이 사도처럼 아볼로도 복음 전파에서 많이 수고했던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아볼로파라고 따로 생길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 이러한 얘기는요,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을 잘 알았다. 뭐 암송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딱 말하면, 아, 그건 어디 있는 율법. 이런 식으로 막 잘 막힘 없다, 없이 잘 안다거나 또 율법 성경을 막 줄줄이 외운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 초점을 두고 구약 성경을 봤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걸 알았다는 의미에서 성경이 능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능통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줄줄 뭐 암송하면 그건 뭐합니까? 물론 뭐 유익된 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낱낱이 암송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이 뭘 증거하느냐 이걸 모르면은 이거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걸 알아야만이 그 복음을 알아야만이 성경을 안다, 성경이 능통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언변이 좋고 또 성경이 능통한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걸 가르칠 때에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도 복음을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열두 사람의 제자가 바로 아볼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아볼로는 뭐만 알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아볼로도 성령은 몰랐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아볼로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 아볼로의 제자인 열두 사람도 성령에 대해 듣지 못한 건 당연한 것이죠. 그 열두 사람의 제자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열두 사람이 아볼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는 이러한 사실은 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그 아볼로가 성령을 몰랐을 때에 그 아볼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아볼로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도우심도 없이 성경에 능통하고 주의 도를 배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걸 보면은 이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지만은 몰랐지만은 성령이 아볼로를 함께 했던 거예요. 함께 했고 성령이 그러하여금 주의 도를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만 아볼로가 성령을 듣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주의 도를 배우고 듣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치게 되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선지하느냐, 누구의 활동이냐, 이것을 아볼로가 생각지를 못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아볼로에게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두 사람이 사도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열두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사도에 의해서 성령을 비로소 받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미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일하심의 증거가 드러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우린 자꾸 이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 자꾸 초점을 이제 두려고 하는데요. 성령은 사실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성령 사건에 개입된 영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순절 그때부터 성령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 때부터 이미 성령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구약에는 성령이 어떤 이름으로 나옵니까? 성신이란 이름으로 구약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신과 신약의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영이에요. 근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비로소 성령이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세상에 활동하는 성신 역할은 이제 끝났고 그대로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신이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신다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 영은 없었다 이러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신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 그냥 일하시는 게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성령의 문제는 누가 받고 안 받고 이걸 따지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와 계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사건에 개입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부터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몰라도 성령은 일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몰라도. 그래서 비록 성령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령이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일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못 믿어도 확신을 못해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데 왜 사도바울은 굳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굳이 하고 있을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했으니까 이는 곧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요한이 그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지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즉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진짜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그 의미고 그 회개는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회개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요한의 세례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한의 세례의 중심을 회개에 두고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를 강조했으니까 요한의 세례의 중심은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신자는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바르고 정직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신자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에게는 도덕 윤리적인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이런 경향의 신앙은 지금 한국교회에도 많이 있죠. 한예로 윤리 실천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교회가 세상 욕을 먹는 것이 교회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해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게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토대가 될 참된 복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례든 회개든 모든 것은 신자를 예수께로 끌어가는 게 돼야 돼요. 그게 참된 겁니다. 복음이 신자를 변화시키는 건 맞지만은 복음으로 인한 신자의 참된 변화가 뭐냐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교를 향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게 신자의 시대를 참된 변화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변화를 오해해가지고 네가 변화해서 변화된 나를 나타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가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윤리적, 도덕적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보다 더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결국 그런 결론을 도출해 내는 거예요. 변화된 나를 바라는 거죠. 나 이렇게 변화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고 이처럼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런 식의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참된 복음에 토대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세례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요한의 세례. 결국 몰랐던 게 뭐냐면은 요한의 회개도 세례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걸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사실을 전하고 그들을 참된 복음에 세워놓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물음을 던진 거예요. 그들의 성령을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도의 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하려고 사용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니까. 얘기한 대로 회개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성 갖추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이 세례를 준 이유가 이 의미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는 것도 자기 죄를 알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내 죄를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신자는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서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게 신자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과 같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인간의 개혁과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내 운명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내 운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주를 믿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세례는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가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 일하심으로 인해서 주를 내가 알게 되고, 그 주를 내가 믿게 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야 될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그 당시처럼 방언 이사 뭐 성령만 증거라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 가슴이 뜨고 재야 한다. 이것도 다
그 당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현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절대 매이지를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가장 뚜렷한 현상 뭐냐면은 신자가 자기의 모든 소망과 모든 마음을 죽게 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뚜렷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에 내 마음이 향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의 일을 들으면은 뭔가 감사함이 있고 뭔가 희미하게 나면 기쁨이 있게 되고 그게 이미 성령이 활동하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죄의 용서는 바로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죽음으로부터 건져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생명사건이거든요. 그 생명사건으로만 우리를 인도에 가려고 성령이 일하고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역사예요. 물론 신자가 정직해야 되고 윤리적으로도 나야 되고 그런 말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신자는 정직과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비난받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게 복음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어떤 인간의 도덕성과 정직성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설명드린 대로 당시 요한의 세례는 인간이 개혁되고 고침받아서 변화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은 바울의 복음은 오직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주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던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18장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정확하게 듣고 배우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성령을 이제 들었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어떤 믿음의 길, 신앙은 어떻는가, 그걸 여러분이 좀 살펴보셔야 되죠. 행여 우리가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고, 내가 개혁이 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아져야 되고 또 뭔가 다른 모습 보여줘야 그게 신자답고 그게 구원 받는 것 같고 그게 성령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가 그런 것은 성령의 활동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로 고백이 되어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주님에 의해 세례받은 그런 신자에게 타는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고 내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닌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내가 성령 아래 있다 그 증거가 되어질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을 양심적으로 살게 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생명의 일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게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전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는 오직 주님의 의에만 초점을 두게 돼 있어요. 내 도덕성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로우심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세상이 말하는 정직성, 도덕성 이러한 것은 주만 바라보는 그런 신자에게는 당연히 나와지는 것들이고 그래 이제 우리가 과연 무엇에 머물고 있고 또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는 것을 성령 받았느냐 이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보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가 확인하라는 질문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 받았느냐? 내가 행여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성령 받았느냐?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뭘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나를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서로의 신앙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증거를 찾으려고 하시도 마시고요. 찾아가 안 보입니다.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한 게 있어야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신앙 확인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단지 성령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시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을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연 우리가 주님만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내 운명으로 여기면서 세상에서의 평안과 세상의 잘됨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걸로 만족해 하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머물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생명사건에 우리 소망을 두게 하시면서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과연 저희가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소망하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